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삽니다. 딱 한 번 삽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하죠. 어떻게든 살아내 보려고, 의미 있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찾아 나가는 방법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들은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 자신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철학, 어떤 관점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누구나 인생의 철학과 관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이렇게 아등바등 사냐,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많을 거예요. 그렇죠? 성공해야 된다, 행복한 게 중요하다, 정직하게 살자, 나누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우리의 인생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인생관이냐 하는 것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걸 표현하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세상에서 가르쳐준 있잖아요. 세상 사는 방법, 인생은 이런 거야, 너는 이런 존재야, 이런 거를 다 싹 허물고 처음부터 기초공사부터 다시 땅 다시 파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나가는 거,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는 거죠. 오늘도 허물고 나도 모르게 들어온 세상의 그 관점을 허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다시 건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의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라는 책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왜냐?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아주 잘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도서는 누가 썼다고 하죠? 솔로몬 왕이 썼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자 중에 지혜자고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은데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사실상 읽으려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생각보다 난해한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인생은 난해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 또 전도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왜냐? 가장 유명한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은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최상급 형태거든요. 헛된 것들 중에 최고로 헛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가 있다, 그게 전도서다, 이런 얘기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녀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 줄 익히 알아서 그렇지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얘기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면은요, 좀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어떤 얘기 듣고 싶으세요? 일주일 동안 저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왔는데요. 무슨 얘기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헛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아멘 하고서 월요일에 가면 또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응? 그래도 소망이 있다니까, 목사님이, 전사님이, 이 선배들이 소망이 있다니까 저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좀 힘을 내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왔는데요.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인생 헛된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고. 다 똑같아. 뭐 이런 얘기만 맨날 하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교회 왔다 가는데도 그냥 기운이 쭉쭉 빠져가지고 내가 교회에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의 어떤 딴 데 온 것인지 막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어렵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뒤를 쭉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더 난해해지는 게 이 전도서의 큰 메시지가, 주요 메시지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두 종류가 서로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메시지가 번갈아가면서 나와서 읽는 사람들을 아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자, 첫 번째는요. 소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고 알고 계신 까르페 디엠이라는 메시지예요. 시간을 잡아라, seize the day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즐기세요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전도서의 저자인 이 전도자를 기쁨의 설교자다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전도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겨라, 누려라, 기뻐해라. 뭐 그렇죠? 이런 메시지예요. 어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무슨 사고방식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로 들릴 정도입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나와요.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와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지어다. 먹어라, 마셔라, 누려라. 뭐 이래요. 그렇죠? 와, 이거 들으면 그런가 싶어요. 그런데 곧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가 따라서 등장하면서 우리를 정말 당황하게 만듭니다. 아까 2장 24절 봤는데요. 연이어서 나오는 2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기쁨을 주시지만은 끝에 보니까 이것도 어떻다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즐거워하면서 사세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헛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뭐 하라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즐기는 것이 누리는 것이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이걸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역시 전도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헛된가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 헛됨의 뜻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개 한다고요? 세 개요. 오늘 세 개 얘기하면 끝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 얘기하기 전에 이 헛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는 거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헛됨이라는 말은 헛되다. 그래서 이 NIV나 이렇게 쉬운 말로 구어체로 번역한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meaningles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의미 없다 했잖아요. 아이고 의미 없다 그래가지고 인생은 의미가 없다 이런 걸까, 진짜 염세주의적인 세계관인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은 이 헛됨이라는 말의 이제 원문 뜻을 따져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숨 알아요? 숨? 숨결. 그렇죠? 내가 호흡하는 거요. 내쉬고 들이쉬는 이 숨결. 자, 짧아요? 길어요? 짧죠. 지금 내가 분명히 숨을 쉬었는데요. 쉬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숨은 없어요. 그렇죠?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있다고 생각한 순간 없는 거.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짧다. 그래서 이 헛됨이라는 말의 뜻은 의미 자체를 부정시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아주 어떻다고요? 짧다. 순간이다. 한 번에 확 가는 거다. 라는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헛됨의 뜻은 무엇이다? 짧다, 금방이다, 한 번에 확 간다. 그렇죠? 훅 간다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확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헛됨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헛됨의 첫 번째 의미는요. 전도서 맨 처음에 나오는 1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첫 마디는 우리가 이미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헛됨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한 11절 정도까지 쭉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4절부터 7절 정도까지 볼 건데 먼저 5절, 6절, 7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도 많아서 5절하고 6절만 먼저 좀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전도서 1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봤으면 헛된 것처럼 읽지 말고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서 헛됨이 무슨 뜻인지 세 가지 신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고 태양, 두 번째는 바람이고 세 번째는 강물입니다. 자, 첫 번째 태양은요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분명히 저녁에. 근데 아침에 보면 다시 어디서 올라옵니까? 동쪽에서 다시 올라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곳으로, 자기 장소,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 곳으로. 자, 돌아간다라는 이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뭐 얘기하는 걸까요? 태양은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그 순환 궤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환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절 보면 바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으로 불고 북으로 불고 이리 돌고 저리 도는데 결국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또 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바람의 지구 대기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말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따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바람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어떤 문맥에서는 바람으로 번역을 해야 되지만 자연의 바람이요. 어떤 문맥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인간의 영혼을 마치 무엇과 같다? 바람과 같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자연의 바람은 예, 그렇죠? 순환한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 보면 강물 얘기, 물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물도 강물도 연하여 흐르며 그래서 돌아가 가지고 다시 흐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연 만물은 무엇한다? 순환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막 움직여요. 모든 게 막 움직여요. 그러나 그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곳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만물의 이런 순환과는 다르게 예외가 되는 종류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세대는 누굴 가리킬까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가 가면 그 다음 세대가 온다. 그러나 땅은 그대로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한 세대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전도서 맥락에서 간다는 얘기는 간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이고 온다라는 말은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렇죠? 만물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디로?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순환하는 건데 사람은 순환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렇죠? 이번에 죽으면 저 좀 있다가 다른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고 뭐 도깨비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도는 게 아니고 간다고요. 그렇죠? 일직선으로 쭉 한번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헛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 있으나 내가 여기서 느끼고 사용하고 누리고 한 모든 것은 그대로 있을 것이나 누구만 간다고요? 나는 가노라. 나는 간다. 아주 짧고 한 번에 확 간다. 이것이 헛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갈 때는요. 인생 살고 나서는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등바등 가지려고 여기서 노력했던 그거, 그쵸? 날 자랑하게 만들었고 날 절망하게 만든 그거 다 놓고 간다고요. 그쵸? 놓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헛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놓고 가지고 갈 것처럼 제발 살지 마세요.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께서는 아마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로 반응을 하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 두고 간다고요? 안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저 지금부터 아까워하지 않고 즐기면서 살래요. 와, 너무 좋아요. 오늘부터 누릴 거예요. 다 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리 생각하시는 분들은 살만한 분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쓸 게 있고 누릴 게 있고 즐거워할 게 있고 이러니까 아, 좀 누리고 오늘부터는 좀 누리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이런 전도서의 헛됨의 첫 번째 의미 이야기를 들으시면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못 가져간다고요? 잘 됐네요. 안 그래도 버거웠는데 그냥 저 포기할래요. 저 그냥 놓고 살래요. 아니, 제가 남들 앞에서는 행복한 척, 교회 와서는 하하호호 할렐루야 하지만은 속으로는 전 못 살겠어요. 맨날 염려만 되고 해결은 안 되고 사는 맛도 없고 이거 풀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빨리 졸업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이, 이게 차라리 잘 됐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즐기겠다 하고 한 사람은 손에서 놓겠대요. 여러분, 둘 중에 뭐 하실래요? 아니, 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뭐가 정답입니까? 여기까지가 헛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해는 되는데 내가 저 얘기 들으려고 교회를 왔나 하는 생각은 들으시겠죠. 여기서 안 끝납니다. 헛됨의 두 번째 의미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는 겁니까?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 듭니다. 첫 번째, 왜 하필이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표현했을까요? 좋은 말 많잖아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구속자를 기억하라. 뭐 좋은 말 많은데요. 하필이면 어떤 단어를 썼다는 거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을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왜 저 표현인가? 하는 생각 듭니다. 또 하나는요. 언제 기억하라고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청년들이 아주 많으니까 괜찮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 말은 청년의 때를 벗어나면 4학년, 5학년이 되시면, 그렇죠?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혹시 우리들 중에, 그렇죠? 40대, 50세 넘으신 우리 성도분들 계시면 그럼 창조주 기억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차근차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청년의 때란 그냥 정답만 딱 얘기를 드리면요, 굳이 젊은이의 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의 때를 포함한, 그렇죠? 우리 진짜 힘이 있는, 진짜 우리말 그대로의 청년의 때를 포함하여 인생 전체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청년의 때입니다. 왜냐 하면요, 자, 그 뒷부분에 보면 청년의 때가 언제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면 곤고한 날이 이르면 그때부터는 청년의 때가 아닌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야죠. 이 곤고한 날이 언제냐 하는 걸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2절부터 7절 정도까지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자, 그 곤고한 날은 언제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이 바로 곤고한 날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좀 우리에게 이 해석을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이 빛이 어두워지는 날이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눈 감으면 빛이 안 보이잖아요. 죽으면 어두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절 이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은 육체의 노화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뭐 유일한 해석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주장하는 그런 해석이죠. 자, 예를 몇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그 곤고한 날이 오게 되면 죽음의 날을 가리키는 거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느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죠? 몸에 힘이 없어져가지고 몸이 이렇게 떨린다는, 몸에 힘이 없어져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거 무슨 말이죠? 요즘에는 좀 덜 하세요. 요즘 어르신들께서는요 칼슘도 드시고 오메가3도 드시고 이렇게 건강하셔가지고 괜찮으신데, 예전에 혹은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허리가 90도 정도 각도가 굽으셔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치아가 빠져서 씹기가 어려워진다고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님은 저한테 재밌는 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할아버지가 이빨 닦을게. 그래서 이빨을 꺼내셔가지고 이빨을 이렇게 닦으셨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빨이 없으시구나. 그렇죠? 요즘에는 다 임플란트 하셔서 더 튼튼하세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안, 이 노화 과정 얘기하는 겁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뭐죠? 눈이 침침해진다. 노안이 온다라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보세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무슨 장면인 거죠? 장례식 장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란 언제냐? 육신이 죽는 날. 한 번에 확 가서 육신이 죽는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따라서 1절에서 청년의 때란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때의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창조주를, 나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라고 한 것일까 생각해야죠. 자,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12장 7절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12장 7절 또박또박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여기 동사가 두 개 반복해서 나오는데 뭐가 보이세요? 어떤 동사죠? 돌아가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와, 이 말을 보면 막 놀라고 흥분해야 하는데요. 왜 그렇죠? 아까 1장에서 첫 번째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 돌아가다라는 말은 사람한테는 안 쓰고 누구한테만 쓴다? 자연 만물한테만 썼거든요. 순환하는 거니까요. 사람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왔다가 가는 거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헛됨의 두 번째, 헤벨이 헛됨이라는 원어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헛됨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다는 말을 사람에게도 쓰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사람도 돌아갈 곳이 있다. 이건 순환한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나온 곳이 있기 때문에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자, 여기서 흙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육신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왜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죠? 거기가 우리 육신의 나온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육신을 빚으셨으니까요. 물론 예수님 믿고 나중에 우리가 영광의 부활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 본문은 죽음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끝이 아니고, 육신이 죽어서 땅으로 가는 게 끝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입니다. 영혼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혼이, 자, 성경 원어에서 아까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바람요. 네, 10분 전에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바람이랑 영혼이랑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1장 1절에서는 다 두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렇죠? 이 바람은 순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인간의 영혼은 세상의 바람, 모든 만물과는 다르게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것이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그 영혼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 영혼이 나온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아무 데서 나와서 아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온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나온 곳이 누구죠?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나온 곳이기 때문에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헛됨의 두 번째 의미를 알려줍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갔어요. 창조주께로 갔어요. 어떻다고요? 금방이라고요. 잠깐이라고요. 눈 감았다 뜨면, 그렇죠? 한번 인생을 확 살아가지고 금방 그 앞에 가게 되는데, 창조주 앞에 가게 되는데,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모든 일을 은밀히 심판하시리라. 은밀하게 내가 한 행동까지 다 심판하실 것이다. 아이고, 잘못 들었나 봐요. 그렇죠? 완전 부담스러운 얘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 인생을요. 옛날엔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무슨 일 발생하거나 안 좋은 일 발생하면 다 어떻게 하죠? 실시간 생중계 나가잖아요. 그렇죠? 생중계가 100개, 1000개 막 나가거든요. 다 녹화하고 증거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내가 도착하면 지금부터 튼다 하고서 만방 보아라 이렇게 하고 은밀한 것까지 다 트실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와, 제 거 틀어주세요. 저는 떳떳해요.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천만 빼주세요.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허물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죄악이 있을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도와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밝히실 것인데, 거기서 어떻게 견딥니까?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심판받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돌아가서 서는데 나의 창조주 그분이 곧 누구시냐 하면 나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됨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였어요. 소유요, 소유. 그런데 두 번째 헛됨은 뭐냐 하면 금방 가는데, 금방 가는데 다 가져간다. 입니다. 소유는 못 가져가요. 내가 누린 건 못 가져가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나의 인생의 의미와 내가 한 모든 인생의 태도와 싹 다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로 아시고 사세요. 이것이 헛됨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와, 여기까지 들으면 오늘 설교 엄청 부담스럽네요. 진짜요. 이런 마음이 드시겠죠. 몇 번째까지 한다고요? 네, 세 번째까지 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죽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니 심판받을 준비하면서 사시오.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성경에서 이 죽음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서 12장에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가서 신약성경과 성경 전체, 신약성경까지 연결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신약에 나타나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한 분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창조주세요. 좀 전에 나온 그 단어. 제2위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 같은 것 때문에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정도 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인생에서 한 모든 은밀한 것까지 주님 앞에 내놓고 심판을 홀라당 다 받아야 되는 그 내 인생인데, 이걸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은밀한 죄악까지, 나의 마음에 썩은 것까지 다 지시고 내 대신 나보다 앞서 죽음으로 들어가셨어요.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알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믿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금방 설 거거든요. 우리 청년이고 우리가 젊지만 젊은 우리 청년들 많으시지만요. 금방 인생은 한 번에 확 지나간다고요. 그렇죠? 가서 주님 앞에 설 건데요. 원래 우리 모습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틀어라 해가지고 쫙 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죠? 죄인 쪽으로 확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던져라! 어디죠? 불에 던져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던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러면서 이제 들어갈 것인데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왜 아닌 것처럼 막 웃으세요? 그렇죠? 예외는 없는데 그렇죠?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바로 그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그때 갈보리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이 친구가, 이 성도가 저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말씀을 들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 환한 웃음을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기다렸다.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웰컴 홈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 주실 거예요. 진짠데요? 진짠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나온 잠시의 여행길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집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집, 그렇죠? 회사, 학교, 여기가 집이 아니고 집은 거기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킬 일이, 아빠가, 아버지가 시킬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마시를 보냈어요. 심부름을 보냈다고요. 시킬 일이 있어. 가서 네가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다. 네가 가서 섬겨야 할 교회가 있어. 응? 내가 널 보내는 이유가 있다. 하고 우리는 잠깐 보내신 거 여행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봤어요? 여러분 여행 갔는데 그쵸? 진짜 날 사랑해 준 사람하고 같이 못 왔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날 진짜 아껴준 사람한테 가서 지금 돌아가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여행 와가지고 여러분 뭐 하세요? 그 사람 생각 안 하고 와 여행 재밌다 이것만 하세요? 아니면 자꾸 그 사람 생각나요? 자꾸 그 사람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여행 가서 뭐 하죠? 안 가봤어요 여행. 여행 가면 뭐 하죠? 선물 사요. 선물. 선물 안 사왔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아 근데 이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날 사랑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하나라도 이렇게 사가져가지고 아 내가 당신을 기억했어요. 요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은요. 돌아가서 만날 날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렇죠? 그 아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뭘 마련해야 되니까? 선물. 그렇죠? 아무 보잘것없고 남들에 비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 맨날 넘어지고 막 이래도 그 시궁창인 것 같고 일어났다가 또 안 되는 것 같고 맨날 이래도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선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열심히 날마다 좀 또 열심히 이렇게 주님 영광 위해서 이거 해가지고 뭐 해야 되죠? 가가지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아빠 선물 갖고 왔어요.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 아빠는 선물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세상 최고 부자거든요. 그분이 다 만들었어. 다 그분 거예요. 내가 드린다고 그분이 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요. 근데 그분은 내가 조그만 거 아빠 제 선물이 이렇게 하시면 일어나셔가지고 천국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얘가 선물을 사왔다고 이걸 보라고 이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성도에 아 막 그러시면서 그쵸? 그러면 또 우리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면류관 벗어가지고 막 주님께 던지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막 이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 하러 지금 막 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선물 준비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은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헛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기로 한 삶. 빨리 간다고요. 금방 간다고요. 한 번에 확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누리십시오. 그렇죠? 기쁘게 생각하고 즐기시고 사용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것 명심하세요. 그거 들고 아버지께로 갈 겁니다. 금방 갈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서 짧은 여행길 사시는 동안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이요, 기쁨이기보다는 짐인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 놔버리고 싶어요, 막.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확 해서 그게 끝이면 뭐 포기하면 되죠. 포기할 수 있죠. 아니요. 근데 끝이 아니고 들어가면, 가면 거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금방 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그 아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쪼록 오늘부터 다시 한번 고향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한 번의 인생길에서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오늘의 기도의 제목과 결단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40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주 동안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라 하시는 귀한 제목이 우리에게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여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걷고자 합니다.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걸어가신 날 자취를 달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담대한 소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될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